할렐루야. 예, 이 시간 온라인에서 또 각자 맡은 초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여 예배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현재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최소 2년은 되었다는 뜻이겠죠.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 17장 1절에서 이렇게 원인을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은 바로 엘리야의 말이지요. 그러나 문맥상 내 말의 본의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까지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이 땅에 가뭄을 일으키셨을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차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린 이것을 바알과 연관 지어서 쉽게 추론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바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땅이 가뭄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뭄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신데, 첫째는 바알의 무능력함, 아니 바알의 거짓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에 여호와께서 대지의 생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 가뭄이라는 것이 당시에 말씀의 가뭄 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이라는 매우 강력한 자연계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아합은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15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아합은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명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까? 정말로 그의 말대로, 그의 선포대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아합이 엘리야를 그러한 능력자로 여겼다면 사실은 엘리야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하는 거죠. 아니, 최소한 돌아서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 모세를 마주한 바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이 좀 막 쏟아지는 그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갖가지 재앙에 놀라서 이제 거짓말이라도, 그렇죠? 또 순간의 진실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래 빨리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엘리야를 못 잡아서 안달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9절 10절을 보면은 아합이 그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샅샅이 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엘리야를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참선지자, 참 하나님의 참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러들이는 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아합에게는 참선지자의 개념도 또 혹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참고로 여기에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재앙을 가져온다,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사건을 떠올리는 문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간이 개인적으로 취해서 안 되는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어떻게 명명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이 괴롭히다라는 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괴롭게 하다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아카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즉, 지금 아합은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곧 아간과 같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자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합이 볼 때는 비의 신 바알의 분노를 엘리야가 자극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자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극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한 장본인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혹은 현재 이 가뭄이 엘리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그 옛날 그 성급한 서원을 했던 사람들 떠오르시나요? 그 사울이라든가 입다 같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성급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들을 야기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을 초래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된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이 그래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합은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은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릇된 해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아간과 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아간과 같은 사람을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아합과 같이 남만 탓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합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아합은 이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지금. 이 답답함을 느끼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 본문에 이 저자가 주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게 나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의 원망 섞인 질문,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동일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죄된 실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 이 아침까지 이틀 반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런 생각과 말이 단 한순간이라도 떠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안에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항상 돌아가고 있는 문장은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문제의 본질과 문제의 전후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력이 약해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죄, 겉으로 드러난 죄,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죄, 자기 기준에 걸리는 죄, 그것만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면에 꽁꽁 숨어있는 뿌리가 되는 죄를 보는 눈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무슨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에 가뭄이 왔을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엄두조차도 못 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낮은 영적 시력은 결국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피상성은 필연적으로 항상 드러난 문제만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문제를 덮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책임전가라는 아주 저급한 방법을 우리에게 빠르게 습득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넙니까?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겁니까? 그 직장의 동료 때문에, 가정에서의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러한 영적 피상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남의 탓을 하기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너 하나만 죽으면 끝난다. 너 하나 없어지면 다 잘 될 거야. 엘리야, 지금 네가 사라져줘야 바알이 마음을 풀고 비를 내릴 거야. 그렇게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아합. 여러분, 이것은 아담 때부터 그러했죠. 뭐 두 말 하면은 잔소리 같이 들려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하와는 누구 탓을 했나요? 뱀 탓을 했죠. 아담은 누구 탓을 했나요? 하와 탓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급기야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죽여 바알의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 로마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권력과 명예를 보존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죄를 볼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죄는 보지 않고 자꾸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는 본성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가뭄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과 다윗을 비교할 때, 또 우리가 아합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선명하게 비교가 되는 점이 있죠.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영적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아예 타인의 죄를 자신의 죄로 담당해버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리더는 내 죄를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 지도자의 자리로 인도에 가서 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를 볼 때 우리 가정이 살 길이 보이고 내 죄를 볼 때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나갈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죄를 볼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내 죄를 보는,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저 내 죄만 보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예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수요일 오전에 온라인 예배를 사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으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익숙한 교회 생활만큼이나 내 죄를 보는 실력이 정비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나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생활에는 너무 익숙한데요, 그 익숙함과 내 죄를 바라보는 그 실력이 반비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사단이 나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나라와 조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코로나19를 향해서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뉴스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해서 탄만하고 그렇게 있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담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착한 일을 하거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좀 줄인다고 해서 정부 당국이 이 교회 코로나 와중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좀 조치를 좀 완화시켜주고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 사역이 더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내 죄를 본다는 것은요, 이것을 자책감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책감이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책감이죠. 그러나 내 죄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죠. 내 죄를 본다는 것은 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죄된 거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느낌조차도 죄된 속성을 따라 느낌에 느끼려고 하는 느낌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혀를 제어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말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은요, 같은 삶입니다. 왜냐? 기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아합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처절하게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른 해석은 내 죄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보지 않고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유행한 광고 중에 간 때문이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예, 피곤은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피로가 간 때문입니까? 간이 살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간에게 한번 물어보죠. 간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많습니다. 제가 간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주인님이 이렇게 피곤하셨군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 그러게 제발 담배와 술 좀 끊으라니까요. 아, 제발 몸에 해로운 것 좀 입에 갖다 대지 말고 제발 운동 좀 하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지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지인들의 삶을 볼 때 가끔 가다가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뻔하게 보이는, 뻔하게 그 문제의 원인이 보이는데 그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제 3자가 보면은 정말 보이는데, 그 문제가 보이는데, 원인을 알겠는데, 당사자만, 자기만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바로 이 답답함 때문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대전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나, 엘리야를 아간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나, 바알의 거짓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 낮은 영적인 시력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나, 바로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답답함이 있으신 거죠. 성령님의 탄식하심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눈만 뜨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나는 말밖에 못하는 자인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석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해석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기도대로 놀라운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만큼이나 내 죄를 바라보는 눈이 정비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에 그 탄식하심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함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을, 놀라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